숨은 앞 광장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아니 사실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스라엘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본문을 숨은 앞 광장 부흥회 혹은 숨은 앞 광장의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차 때는 대적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고요. 2차 때는 종교개혁과 함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에 힘을 쓰고요. 그리고 3차 때는 무려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을 재건합니다. 1차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2차 때는 종교개혁을 하고요, 3차 때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본문의 위치는 이 3차 포로기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을 때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다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홀가분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눌림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까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억압을 받고 있었고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난과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이런 상황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또 교회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까지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학생들이든 아니면 취준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뭐 자영업자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되는 이 교회의 실수와 또 유사 기독교의 어이없는 행동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사인 저도 뭐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서 지인이든 누구든 저한테 목사님 혹은 전 목사라고 부르면 좀 그렇게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고, 좀 안 그랬으면 그냥 전 대리님, 전 팀장님 뭐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요즘에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거룩한 목사 직분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너무 미안해서, 교회가 세상에 너무 죄송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숨은 앞 광장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를 교훈 삼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가 이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강하게 권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흥회가 있을 예정이니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뭐 이래저래 홍보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스스로의 요청으로 백성들의 스스로의 요청으로부터 이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이 볼 대목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모인 시점입니다. 백성들이 언제 모였냐는 거예요. 자, 먼저 바로 앞장인 7장 마지막 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3절 말씀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자, 불과 바로 앞절인 이 7장 73절에서는 성벽이 재건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가 BC 444년 6월 25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언제 다시 모였다고요?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 1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성벽이 재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에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자, 성벽 완공 후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지 불과 5일, 6일 뭐 이 정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던 각자의 성읍이 예루살렘에서 몇 분 아니면 몇 시간 뭐 적당히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였을까요? 아니죠. 보통 성읍과 성읍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었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자, 이 말은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출발을 해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루 이틀을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서 아주 잠깐 쉰 다음에 다시 하루 이틀을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빈손으로 모였을까요? 며칠 동안 이렇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이들이 모였을까요? 아니죠.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그들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일제히에 해당하는 케이시 에하드라는 말은 한 사람 같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 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요청했다고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는 누구의 강요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독려 때문도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한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청년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에게 금요 기도회에 대한 공지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자. 마무리할 때 얼굴 보고 또 인사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주말을 또 이렇게 맞이하자. 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매주 빠짐없이 공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한 움직임이나 반응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모이자고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냥 이유 없이 잔소리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잔소리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가 열심히 공지를 하지만 반응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는 몇 명의 이 청년들이 금요일 저녁에 떡볶이 먹자 해서 떡볶이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떡볶이 모임에 좀 속된 표현으로 낚였다고 하죠. 떡볶이 모임에 처음 나오게 된 청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떡볶이 먹고 난 다음에 금요 기도회에 끌려오기도 하고 하여튼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고 어쨌든 금요 기도회에 나오게 되고 거기서 또 재미와 은혜를 경험한 우리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을 떡볶이 모임에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모임이 부흥해서 예배 자리에 많이들 나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만들자고 권유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이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 그룹의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흘러들어가서 요즘에도 보면은 금요예배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고 금요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진예배에 그리고 대예배까지 이어져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필 또 오늘 저기 우리 떡볶이 모임에 부흥의 주역들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오는 줄 알고 이 준비한 그 멘트가 아닌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또 리더십으로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또 독려도 해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보다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은혜가 배가 된다는 것들을 사역하면서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무리해서 모이자는 것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이 병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예배하고 참여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대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몇 시간 동안이요? 무려 6시간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6시간 동안 꿈쩍하지 않았다. 어떤 분위기였을지 상상이 안 되고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3절에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 기울였다로 번역하고 있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무엇 무엇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원문에서는 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 대목의 주어가 뭇 백성이 아니라 귀입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 문장의 주어가 원문에서는 뭇 백성이 아니라 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문장의 동사를 생략함과 동시에 귀를 부각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던 것처럼 당시 모든 백성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을 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1도 빼앗기지 않았다. 흐트러짐 없이 6시간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존경스럽다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청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더 큰 내적, 외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날 난리와 소문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선포되어지고 전달이 됩니까? 이 수문학 강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 넓은 곳에서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음향 장비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시대에 그냥 단 위에 에스라가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인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아멘.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근처에서 율법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석했다는 말은 다양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에스라가 이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낭독하면 이 레위인들이 당시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아람어로, 그러니까 통역을 해서 전달을 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에스라가 선포하고 낭독한 내용을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서 백성들의 곁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다, 뭐 이런 의미 등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통역을 해줬을 것이다, 아니면 뭐 해석을 해줬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어떤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이 맞다, 저 해석이 맞다, 뭐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주는 레위인들의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레위인들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 동일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3일의 강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도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 의미를 다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굳고 맡은 내시가 등장을 하죠. 이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기만 했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죠?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내시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줄 때에, 설명해 줄 때에 비로소 그 내시가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회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목회자들 또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매 순간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 사역 가운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에 참 넘어지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많은 신학생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온 신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신학생들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한 기도임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자,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지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슬퍼서 울었을까요? 그들은 찔림으로 인해서 울었습니다. 찔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지금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서 울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보통 말씀을 듣다가 동의되는 말이나 귀감이 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저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에 이 말에는 찔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부끄럽고 찔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확인하게 될 때 정말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될 때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이때가 은혜 받은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한다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형주야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이때가 은혜 받은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 말씀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눈물이 났고요. 또 그렇게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곳에서 그치지 않고 8장 다음 장인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참회의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4분의 1 동안은 율법책을 읽었고 또 하루에 4분의 1 동안은 죄를 자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9장 다음 10장에 보시면 그 부흥운동이 또 계속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회복과 함께 죄악에서 떠나겠다 하는 맹세하는 단계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이방인과는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성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막 이런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내고 정리했습니다. 부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순종의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이 느헤미야에 나타난 놀라운 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에 집중한 부흥운동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수문앞 광장 부흥운동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모였고 율법을 가져와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된 부흥운동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큰 은혜가 더해졌고 그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그들이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1교회가 수문앞 광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선교와 모든 사역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을 통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너무 뻔한 이야기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가 아프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그 본질을 기억하고 더욱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할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과 회복, 성장, 성숙 뭐 이런 단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단어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어려움이 가득한 건 사실이지만 성경 시대에도 위기는 있었고 핍박과 어려움은 가득했습니다. 하여 이럴 때일수록 성경의 이 교훈에 발을 맞춰서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로부터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고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어려운 순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고 오신 기도 제목들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자유롭게 들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